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소리가 있어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다 모든 게 있어도 눈에 시력이 없으면 눈이 볼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보면은 맹인이요, 그리고 귀먹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영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살았다 하고 잘했다 하고 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오셨어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그는 깨달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죄 속에 죄의 종이 된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행위로 설 자가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 속에 빠진 하나님을 원수 삼고 그렇게 정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죄를 졌다 그래서 그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뭐예요?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시고 그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인물, 그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한 것도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더 똑똑하고 더 거룩하고 더 뭐가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부르심 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로, 참담한 자로서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그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그리고 모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스스로 속는 자요. 그리고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뭐 율법학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옳다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남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들의 죄가 더 많고 다른 사람들은 또 죄가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 다른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부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그 순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라도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서 궁지에 몰려서 아무것도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누구의 힘으로도 알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과 우리가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모든 게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에 내가 잡고 있고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애통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뭔가 조금 베풀면서 살면 되는 착한 삶을 살면 그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 은혜요. 그것만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러한 식의 믿음을 갖지 않고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삶을 완전히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에 헌신했습니다. 완전히 삶의 태도도 바뀌어졌고, 삶의 길도 바뀌어졌고, 삶의 주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이 출처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치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원칙,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음받았고 살리우심 받았고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이유가 오직 주께 있다라는 그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바울 자신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좋아할 거야, 저것 하면 저것도 좋아할 거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게 아니라 성령이 일일이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이끌어 세우시고, 그를 처음부터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하셨지만은, 그것을 아, 난 그렇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바울이 하지 않았어도 뭐야,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3차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굉장한 강권하심을 줬어요. 심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정말 받아주리라 한게 아니라, 너는 거기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아니 가는 곳곳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환난을 겪으리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안팎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거기에서 선택이 달랐던 거는, 지체들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였고, 바울은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아주 죽기를 작정했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7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잡혀버립니다. 그것도 야고보가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이방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례 의식을 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례 의식이 끝나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이 선교여행한 그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그쪽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은 뭐 비행기나 차나 뭐가 다 있지만, 그때 거리로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는지 예루살렘에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그냥 몰매를 때리고 자꾸 소동이 일어나니까 군대가 개입하게 되고, 군대가 바울을 또 채찍질하려 하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바울이 얘기한 바람에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옮기고, 그 총독이 또그 바울을 심문하지만 결국 별로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옮겨져서 그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거기서 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총독이 바뀜으로 인해서, 베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베스도가 또그 심문을 해도 결국 바울에게는 정말 사회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켰다, 어떠한 바울 자신이 난동을 부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 때문에 사회가 시끌거리는 건 사실인데, 왠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이나 그러한 그 종교적인 리더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애쓰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뭐를 한 거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잡혀버린 거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서도 그가 이제 아그리빠는 헤롯이니까 그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의 여러 가지 풍습적인 거 문화적인 걸잘 아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바울이 당당하게 그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롯이 또이 바울에게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헤롯 왕계는 대대로 예수님하고 굉장히 뭐그 연관이 많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를 다세살 아이 밑에 아이를 다 죽이게 한그 장본인이고, 그리고 그또 지금 그 베스토 아니 저기 아그리빠 왕의 그 아버지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던 그 헤롯이고, 그리고 그또 아저씨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어떤 미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한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뭐를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스토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고 싶은데, 바울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나는 그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 왕 앞,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에게서 지금 무죄다 하고 방면이 돼가지고 그 보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거지만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받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봐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뭐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가 증거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제 로마로 가는구나 하는 거를 안 거예요. 가고 싶다 이전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거를 믿은 것입니다. 27장을 보면은 이제 베스토 아그리빠에게서 이제 그 풀려난 그 바울이 다른 죄인들하고 같이 그 로마를 향해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 몇 사람과 같이 그 친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요. 이 아구사도대라는 거는 친위대인데 그 친위대 백부장에게 맡겨져 가지고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여행길이라 그럴까 죄수를 끌고 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라 무세에서 세나에서 배를 타고 지금 떠나는데 거기에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데살로니카 사람도 같이 탔다. 그 사람이 여기에서는 별로 뭐 중요한 그 27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같이 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드라 무세 데노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시돈에 가서 내렸더니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거기에서 바울을 친구들하고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접받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에 그 아시아 지역에는 전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을 알고 또 바울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형제들이 있으니까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접받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죠. 율리오가 이 사람을 죄수 취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손님 취급처럼 이제 특별히 봐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돈에서 떠나가 가지고 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길이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성에 이르렀다. 이제 시돈에서 무라성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이제 뭐랄까 해안선 그 키프로스 그 해안선을 따라 구부로 해안을 따라가지고서 길길이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루기아 섬까지 간다. 이게 꽤먼 거리인데 지금 계속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무라성에서 배를 갈아타요. 그래서 백부장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 거기에서 만나서 갈아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그 배는 그때 이제 무역항이니까 그 로마하고 그 아시아하고를 오가면서 곡물을 이제 우송하는 그러한 무역 배라고 그럴까? 그런 커다란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커다란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배가 더디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늦게 간신히 그 이렇게 가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는다. 바람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분다 그럴까 가려고 하는 데에 도와주지를 않아가지고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는 라세아성에서 가깝다. 미항이라는 건 항구고 그리고 거기 가까이에는 이제 라세아성이라는 그러한 그 뭐랄까 동네라 그럴까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라세아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이 겨울을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여관이나 여러 가지 그 먹는 거나 모든 거를 생각할 때 적당치가 않다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큰 그러한 그 시, 큰 동네로 이제 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베닉스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 바울이 그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은 예상보다 지금 더디와졌기 때문에 늦어져서 금식 절기가 끝났다. 거기 바다에는 그 돌풍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10월이 지나서 이렇게 타면은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는 위험하고요. 이제 11월이 지나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러한 항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위험하더라도 아직 10월이니까 하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왜? 지금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라세아성. 미항에 그대로 있다면 라세아성에서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거기는 이렇게 번잡한 그러한 곳이 없고 시골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문화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시골 같은 그러한 성이니까 더큰 번화가에 큰 도시에 가서 조금 편하게 겨울을 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미항에 머물도록 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바울의 말을 듣지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 자신도 그렇고 거기 탄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데 가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아주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그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주나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들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떠한 욕심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으면 자기의 의견에 맞춰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줄 때까지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에 예스 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그 원함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맞추어 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만약 들어주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해바라예요. 정말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네가 알 거야. 뭐 처음에 하면 안 돼. 그건 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밀고 가면, 하나님은 네가 결국은 겪어봐야 하는가 보다.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정말 뱃속에서 죽을 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싫어서 다시스에서 배를 탔을 때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폭풍이 일어나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배는 탔어요.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일을 겪은 것입니다. 미항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라세아성에서 지나면 좀 불편했던 것이, 지금 거기에서 그 겨울을 지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배를 타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한 건 많습니다. 아, 요 정도는 괜찮겠지. 뭐딴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고 우리가 발을 내딛었는데 오두가도 못하고 정말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미리 다 알면 왜그 짓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모르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괜찮다고 스스로 믿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 괜찮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삶과 내가 스스로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믿은 거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감을 믿은 거고,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거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거기 가서 잡히고 거기 가서 무슨 환난이 있을지라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거는 뭐예요? 로마까지 갈 동안에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리라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리리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원함으로 내려진 그 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안 일어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고 미움이고 억울함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고 안일하게 잘살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그 높임을 받는 그것이 예언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쫓아오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으니까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줬다. 아, 그래서 난 기분 좋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쁘, 뭐라 그럴까,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 받기를 전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돕게 발등 찍힌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했고 뭐했고 뭐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코끝에 호흡 있는 자 의지하지도 말고 믿지 말으라 그랬어요. 사람을 다 의심하고 사람을 다 경계하고 사람을 다 끊고 살아라. 물론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들의 죄를 다 우리가 알면서 받아주는 거지.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들도 다 받아들이면서 견딜 수 없는 중에도 견디면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서 해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도 나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의욕도 아니고 바울의 어떠한 비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할때 성령이 안에서 감동하셔서 강권하셔서 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 선교사님들이 일본까지 오게 된 배경들을 들을 때 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어떤 확인이 없이, 확신이 없이, 그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물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합해졌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어떠한 것이 꼭어그 바울처럼 이런 지시를 꼭 받아야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안 된다든지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에게 직접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순종해서 간 사람은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노상, 내가 괜히 왔나, 어떻게 갔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를 몰라서 항상 쫄쫄쫄쫄 매요. 그럼 뭐 하러 일본에 왔나? 뭐 하러 선교지에 저분들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 하나님께서 정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 타고 나가서 그 겪는 것처럼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죽게 생겨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뭔가 더 유익한 게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으로 제가 돌리고 사람에 대해서 제가 헤아리거나 판단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그 자체를 볼 때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네가 거기 가리라 거기서 그렇게 하리라 뭔가가 앞섬이 없으면 사실은 무리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는 발길 하나하나에 뭐예요? 방황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가 그게 머릿속에 계속 궁리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거고.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금 보내심을 받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뭐 비행기를 타도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되고 중보하는 마음이 되고, 일본의 땅에 내릴 때에도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옷깃이 여며지게 되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다, 놀러 왔다, 무슨 일하러 왔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지금 가고 있다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항상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할때 너무나 이분들이 왜 오셨지? 어떻게 해서 일본까지 오셨지? 하는, 그리고 지금 왜 계시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느낄 때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거가 제일이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주님하고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에게 들으세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선교지에 와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나 어려운, 준비되지 않았는데 왔고, 전혀 말하자면은 그 선교사로서의 어떤 자세라 그럴까, 마음가짐이 되지도 않은 채 와서 본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만나는 거예요. 일본 말도 모르고, 일본 문화도 모르고, 일본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품음도 없이. 아무튼 간에, 제가 뭐 한국이면 한국이고, 어디, 또 미국이면 미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사는 자세, 사는 자리에서의 우리는 다 선교사적 마인드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린 세상에 파송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지 예수님 증인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은 그릇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스스로 살고자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서 가면서도 하나님을 거기다 꼭 붙이려고 하면, 사역에다도 붙이고, 자기 삶에도 붙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붙이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의 사역 속에서 로마를 향하는 그러한 그 발걸음, 안디옥에서 그 아시아를 향해서 가던 그것, 또 마게도니아를 갔던 그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것, 그 앞에는 다 성령님의 앞장서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삶에는 어떠한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말씀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예요. 옳고 그른 거 가리고 의심하고, 정말 그게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하시는가, 나와 뭐 함께 하시는가, 나를 지켜주시나 뭐 하나, 상황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강권하셔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안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성령의 그 사역은 뭐래? 다이너마이트처럼 뭐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뱃속에서 샘물처럼 나오면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넘쳐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폭발물이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누구도 억눌릴 수도 없고 누구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는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서 호송해서 배 태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라는 헌신이 있는 겁니다. 요건 하시지 말고, 요 때는 안 되고요, 요 방법은 쓰시지 마세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아름답고, 그분의 방법이 좋은 것이요.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갈아탐으로 인해, 그러고 또 미항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그 바울이 얘기한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베닉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그것까지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거나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바울을 결국은 로마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게 되고, 그 요나와 같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그 경우라도, 제가 아까 일본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뭐 중에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나, 자기들이 왔나, 내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도 만난다라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혼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고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곧장만 가기만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이 있는 만큼,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그 뭔가 있는 만큼,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하나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가 안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말하자면 돌아가고 뭐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그거를 꼭 맞아야 알고 겪어야 알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실은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대로 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일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딴거 사랑하고 딴거 잡고 마음도 다하지 않고 생각도 다하지 않고 힘도 다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생명도 그렇고요. 그래놓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아니, 어떻게 다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좋은 거를 뺏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좋아서, 뭔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찾으신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그렇게 정말 살았는데, 바울이 가는 길에마다 물론 성령의 역사심도 있지만 핍박하는 자가 있고 죽이려는 자가 있고 지금 로마까지 죄인으로 호송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 밑마래 두고 찌꺼기처럼 두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삶,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음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지금의 삶은 너무나 신앙생활이 그들의 가졌던 신앙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나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은 선주의 선장의 말을 듣는 율리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베닉스에 가서 있고 싶었기 때문에, 라세아 성이 조금 빈촌이었기 때문에, 적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배탄 사람이 다 거기서 머물고 살려면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너무나 타당성 있는 얘기고, 변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 죄를 짓고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볼 때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타산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원함에 맞는 그러한 쪽에 귀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울은 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 배를 타고 나가면 모든 그 짐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이 온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바울에게 제일 부러운 거는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든지, 많은 사역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사실 제일 부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은 바울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 시대에 바울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때의 사도들에게만 계셨던 성령님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그때만 그분이 전능자시가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바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오늘의 나의 삶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나타내는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께서 앞장서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